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이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 하는 겨? 어?
카프카 전집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김성희 읽음 나의 업적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되어 감동하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스러움과 측은함으로 가슴이 메어 나는 조용한 숲속에서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간단히 이해되는 행위는 아니다. 노력에 상당하는 포상을 기대하는 처지가 되었다는데 무엇 때문에 훌쩍거리면서 우는가? 까닭은 10중 8구 만족감일 것이다.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여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나는 그때마다 울었던 것이다. 이 기분은 물론 오래지 않아 어디론지 사라져버렸다. 굶주림이 심해짐에 따라 아름다운 여러 가지 영상은 점점 사라지고 이어서 모든 환상과 감정이 사라졌다. 그러자 나는 내장 속에서 들끓는 굶주림과 멍청하게 남게 되었다. 이것이 굶주림이라는 것이다. 나는 몇 번이나 이렇게 나 자신에게 들려주었다. 굶주림과 나는 언제든지 별개의 것이라 마치 귀찮게 구애하는 자를 뿌리치는 것처럼 굶주림을 뿌리칠 수가 있다. 이것은 물론 관념적으로 한 말이며 실은 굶주림과 나는 하나로 되어 있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존재이다. 이것이 굶주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때 진정 짓거리고 있는 것은 굶주림이며 농은 나를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이다. 정말 기분 나쁜 시절이었다. 그 당시 일을 생각하면 몸에 전율이 온다. 그것은 당시에 실컷 맛본 고통 때문만은 아니다. 당시만 해도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굶주림만이 나의 마지막 제일 강한 연구 방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무엇인가 성취하려면 다시 한번 그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길은 굶주림을 뚫고 지나간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최고의 행위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행위란 우리의 경우에 자유의지에 의해 단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당시의 일이라면 나는 평생이 걸려도 기꺼이 더듬어 보려고 한다. 나는 마땅히 앞으로 닥쳐올 시대의 일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 이런 시도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거의 한평생을 소비해야 할 것 같다. 저 단식 이후로 작년 시대가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나는 아직 거기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만일 다음에 단식을 시작한다면 경험도 풍부해지고 이와 같은 시도에 피치 못할 이유도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전보다는 결단력을 보이겠지만 그 후로 내 힘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적어도 낯익은 저 두려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쳐 나자빠질 것이다. 그리고 쇠퇴해가는 의욕도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의욕이 없으므로 단식의 시도는 다시 가치가 줄어들고 나는 할 수 없이 당시에 필요했던 정도 이상으로 오래 단식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 또는 그 밖의 전제를 나는 분명히 포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후로 나는 오랫동안 예비 연습도 게을리 하지는 않았다. 굶주림 자체에 덤벼드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지만 나는 아직 철저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는 못하였다. 젊은이의 거센 공격욕은 이미 그 당시 단식할 때 소멸되어 버렸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조상이 협박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는 남 앞에서는 말할 용기는 없으나 그들에게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개의 생활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협박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협박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지식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그 지식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원천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싸움을 걸고 싶은 충동을 느끼더라도 그들이 지키고 있는 법칙을 짓밟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법칙의 차이를 일종의 특별한 능력으로 알아내어 나는 그들에게 뛰어가려는 것이다. 나는 단식에 관한 유명한 대화를 인용하려고 한다. 이 대화에서 우리들의 현자한 사람은 단식을 금지하고 싶다는 의도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두 번째 현자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뒤집으려고 한다. 앞으로 과연 단식하는 자가 있을까? 첫 번째 현자는 이 말을 곧 납득하고 단식 금지령을 철회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나 단식은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지 않은가? 대다수의 주석자들은 이 물음을 부정한다. 그들은 단식을 자유스러운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두 번째 현자의 견해에 동의하여 그릇된 주석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나는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굶주린 내가 몸을 움츠리게 되었을 뿐더러 이제는 머리도 다소 이상해져서 뒷다리에 자꾸 구제를 청하고 필요 이상으로 뒷다리를 핥기도 하며 물기도 하고 빨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엉덩이까지 왔을 때 나는 일반적으로 널리 유포되고 있는 대화의 해석이 거짓으로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해석을 저주하였다. 또한 이 해석 때문에 길을 잘못 든 나 자신을 저주하였다. 대화는 어린애라도 알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 오직 단식만을 금지한다는 것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현자는 단식을 금지하려고 했다. 현자의 이러한 의도는 이미 실현되어 있다. 단식은 금지된 것이다. 두 번째 현자는 그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단식을 불가능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여 첫째 금지령에다가 둘째 것인 즉 개의 본성 자체에 대한 금지령을 얹어놓는다. 첫 번째 현자는 이를 인정하고 저 명쾌한 금지령을 철회한다. 그는 개들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 각자가 잘 알아서 자기에 대한 단식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간에 지켜지고 있는 금지령 대신에 세 개의 금지령이 하나로 묶여 있으며 나는 이 금지령을 범한 격이 된다. 이렇게 되고 보니 어쨌든 뒤늦게나마 금지령에 복종하여 단식을 중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단식을 더 계속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 알지 못하는 개의 뒤를 밟을 때처럼 욕망에 불타 유혹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는 단식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몸이 극도로 약해져서 일어나 구원을 청할 기력조차 없었던가 보다. 나는 숲속의 마른 잎사귀 위를 대굴대굴 뒹굴었다. 이제는 잘 수도 없었다. 사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세계가 내 단식으로 눈을 뜨는 듯이 생각되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생각도 머리에 떠올랐다. 만일 내가 무엇을 먹는다면 마침 해방되어 소란스러운 세계를 다시 침묵시켜버릴 터이니 말이다. 그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가장 큰 소리는 내 뱃속에서 들려왔다.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는 배에 자주 귀를 대어본다. 나는 놀라운 눈초리를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런 소리가 뱃속에서 들려오리라고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에 그 소리가 약해지면 위태로운 상태가 다시 내 본성에도 엄습해 오는 것 같다. 내 본성은 헛되이 구출을 기다린다. 나는 음식 냄새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벌써 오랫동안 입에 댄 일이 없는 선택된 음식이다. 어렸을 때 즐겨 먹던 그때의 기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고는 어머니 품의 향기를 맡았다. 나는 그 향기에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저항하려고 마음 먹고 나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두 서너 발자국밖에 떼어놓지 못하였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다. 음식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음식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그런 식으로 냄새를 맡았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곡식은 엄연히 있는 것이다. 다만 언제나 두 서너 발자국 앞에 있을 뿐이다. 내 다리는 진작부터 부들부들 떨렸다. 그와 동시에 나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떠날 수가 없는 이 장소에서 최후의 일격을 얻어맞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보잘것없는 움직임을 해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은 꺼져버렸다. 그것은 마지막 유혹이기도 하였다. 나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여기에서 멸망해 갔다. 나의 연구, 즉 어린애다운 행복에 찼던 이 시대의 어린애다운 시도들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는 진지함이 있다. 여기에서 그 연구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연구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여기에서는 어찌할 바 모르며 허공을 물어뜯고 있는 한 마리의 개에 불과한 것이다. 여전히 급하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연방 땅을 적셔보지만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혼란스러운 주문들로부터 아무것도 더 이상 찾아낼 수가 없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의 외마디 소리도 찾아볼 수 없다. 나는 형제들과 짧은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다. 나는 단식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버림받아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내게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땅 밑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높은 곳에 있는 것이나 할 것 없이 그 어느 하나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몰락해가는 것이다. 그들의 무관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놈은 죽는다고. 아마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가? 나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던가? 내가 이렇게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았던가? 그대 개들이여,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렇게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허위로운 세계로부터 벗어나 진리로 건너가기 위해서이다. 이 세계에는 허위의 주민인 나를 포함해서 그로부터 진실을 배울 수 있는 개는 하나도 없다. 아마도 진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또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버림받지는 않았다. 그렇다. 분명히 남에게 버림을 받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거부한 나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신경질적인 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죽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기절했을 뿐이다. 깨어나 얼굴을 들어보니 거기 낯선 개가 한 마리 서 있었다. 나는 이미 시장길을 느끼지 않았으며 힘이 충만해 있었다. 일어나서 시험해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지에는 분명히 탄력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여느 때와 특별히 변한 것은 없었다. 아름다운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아름다운 것도 아닌 개가 눈앞에 서 있을 뿐 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개에게 심상치 않은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내 아래에는 피가 있었다. 처음 이 피를 보았을 때는 그것이 음식이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토해낸 피임을 곧 알게 되었다. 나는 몸을 약간 뒤로 젖히고 그 낯선 개 쪽으로 갔다. 여위고 날씬한 다리, 흰 반점이 있었다. 아름답고 날카로우며 탐구적인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무얼 하고 있지? 하고 말을 이었다. 저리 비켜줘야겠어. 지금은 비킬 수가 없는데. 나는 해명 없이 그렇게 말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의무는 없는 것이니까. 게다가 그 역시 급한 모양이었다. 제발 비켜주게. 상대방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으로 다리를 차례로 들어올렸다. 그냥 내버려 두게나. 하고 나는 말했다. 저쪽으로 가주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개들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잖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고 그가 말했다. 좋을 대로 이유를 붙이게나. 하고 나는 말했다. 난 가고 싶어도 걸을 힘이 없어. 염려할 것 없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걸을 수 있어. 몸이 쇠약한 것 같으니까 지금 천천히 물러나달라는 거야. 우물쭈물하면 나중엔 뛰어가야 돼. 그런 걱정일랑은 말게. 네 걱정거리는 곧 내 걱정거리이기도 하지. 내가 너무 완강하게 버티니까 마음이 상한 모양이었다. 그는 우선 나를 그대로 놓아두고 나중에 기회를 보아 친절을 베풀면서 옆으로 다가올 모양이었다. 여느 때 같으면 상대가 아름다운 게임으로 나도 어지간히 참았을 터이지만 그때는 웬일인지 상대방에 대하여 털끝까지도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